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저기 9절 10절도 보시면 9절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늘 현재적이어야 한다. 어제의 신앙이 우리 영혼의 뿌리가 되고 내일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의 뿌리, 영적인 경험의 뿌리가 있고 또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우리의 헌신은 늘 오늘 현재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그거 정말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과거의 노래, 과거의 추억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오늘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먹으며 즐거워하라 고 하는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5절을 보시면 제단 돌단을 삿되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방 신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방 신전은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세워 가지고 사실 이 이전 시대에 세워진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오늘날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 이전 시대에 세워진. 그러니 그 시대의 우상의 신전들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그 거대한 신들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성막은 우리 예배당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의 신전, 그 거대한 신전에 비하면 그 이집트에 서 있는 신상 같으면 신전의 발이 우리 키보다 더 큰 뭐 발가락이 키보다 더 큰 그러니 뭐 20m, 30m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신전 혹은 그 거대한 우상을 세웠을까 놀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에 익숙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람을 압도할 만한 거대한 신전을 세워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 삶으로 드러내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읽었던 신명기 2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다듬은 돌로 세운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아니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니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화목제,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웃을 사랑과 섬김으로 배려하고 이웃을 즐겁게 만들면서 그런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의 마지막 단계가 언제든지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는 거고 내가 한턱 내면서 연약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 거대한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이웃을 섬기는 예배, 항상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예배로 끝이 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내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특별히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신앙,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거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어떻게 우상의 예배와 다르냐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서 언약에 해당하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뉘어 가지고 하나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다른 팀은 에발산에 세워요. 그러면서 이 그리심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아마 그 사이에 레위지파가 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진을 한번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세겜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고대의 세겜이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딱 그 사이에 서면 정말 엎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면 그리심산, 이쪽으로 보면 에발산. 그래서 두 산 사이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산이에요, 산. 높은 산인데 세겜에 딱 서면 이쪽으로 보면 그리심, 이쪽으로 보면 에발. 그래서 이 산에서 외치면 저 산에서 들리고 저 산에서 외치면 이 산으로 들리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레위 사람이 딱 서가지고 그 시절에는 무슨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와 외치면 이 산에서 들리고 저 산에 들리고 그 저 산에서 한꺼번에 와 외치면 다 들리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가지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12가지 명령이 쭉 나오는데 8가지 정도는 십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12가지 말씀이 왜 이 12가지인가 그리고 이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가 그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12가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명령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무슨 이를테면 뭐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게 다 일상 삶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게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공적인 예배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남들이 보는 데서 하는 일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다만 일상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이 사람은 우상을 은밀하게 만들어요. 우상이라고 해서 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이 아니고 일종 예를 들면 일종의 부적 같이 아니면 호신패 같이 아니면 뭐 몸 안에 살짝 감출 수 있는 이를테면 그 왜 그 저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을 피해서 도망올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약대 그 낙타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요. 다 큰 게 아니고 호신용 우상, 뭐 손바닥만한 거, 혹은 뭐 주먹만한 거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치 호신배처럼 그 사람들이 몸속에 숨겨서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남들이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16절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마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에 부모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했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광야 여정에 대한 경험밖에 없고 새로운 문화에 전혀 이렇게 어떤 뭐 잘 아는 것이 없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모들 만약에 부모가 짐이 되지 않고 부모가 도움이 된다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모를 다 존중하고 만약에 부모가 뭐 무슨 재벌이다 돈이 많다 아니면 뭐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 이러면 어느 자녀도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거 부모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짐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영역을 딱 표시한 근데 그거를 살짝 옮기면서 아니면 남의 땅을 탐을 내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저주를 받을 거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런 것은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성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12가지 중에 4가지가 성적인 죄예요.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길어요. 아마 그 시절에 이 성적인 방탕함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시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사회적 신뢰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고 이웃을 해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암살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죠. 뇌물 공공연히 받지 않고 모르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은밀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선언하시는 거죠.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듣고 잘 순종하는 것,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많은 명령이 있는데 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저주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왜 실제로 이 모든 말씀은 저주에 대한 명령만 있을까요? 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언할까요? 축복은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축복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 마시면서 자기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미 복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앞으로 더 큰 복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남을 해치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욕망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을 거다 선언하시는 거죠. 이 저주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 대신 임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